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에서 주재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동의 극단주의 세력 ISIL을 소탕하기 위해 공습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 일부 국가들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에 잇따라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가 이슬람 극단주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 극단주의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ISIL과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불평등과 부패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오는 날 젊은이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전투를 계속해온 데발체베 지역에서 대부분 철수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18일 동영상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과 국가방위군이 데발체베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철수작전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군병력의 80%가 현지에서 철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병력도 곧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철수 작전에서 병사 3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데발체베에서는 휴전 발효에도 불구하고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가 계속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지난 15일부터 휴전에 돌입했지만 친러 반군은 전략 요충지 데발체베를 포위하고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이달 말에 완료되는 2,7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6개월간 연장하도록 채권단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재정 조건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유로아사양국가 재무장관들에게 구제금융 지원을 오는 8월 말까지 혹은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기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파키스 재무장관은 또 그리스 정부는 여러 민감한 조건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핵심 채권국인 독일은 그러나 그리스의 같은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볼프강 슈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약속대로 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구제금융 연장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단 그리스의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북부 지역에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8일 정부와 코강 반군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강 반군이 적십자 차량을 공격해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간인 100명을 태우고 적십자 깃발에 단 7대의 차량 행렬이 라우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민주주의 연합군으로 알려진 반군 측은 공격이 발생한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곳이 아니라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이라며 자신들은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17일 텔레비전 긴급 연설을 통해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주 미얀마인 3만여 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리비아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정부와 민병대 사이에 영토 등을 둘러싼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비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납치됐던 21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한 이집트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회 하산 쇼크리 셀림 이슬람 이집트 외무장관은 17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랍국 외교관들이 현재 민병대에 무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지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they would hold back.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당국자들 앞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이 미 국무부에 북한 인권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고 거절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선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토론회가 17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they would hold back. They would know that if they press forward.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지만 안보리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안보리가 일부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ICC 회부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것을 좌절시킨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대답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분적 증언 번복이 COI 보고서 전체의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testimony of Mr. Shin Dong-hyuk was a minor element in the testimony he was referred to.
신동혁 씨의 증언은 전체 보고서에서 두 번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COI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해 질문에 답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커비 전 위원장 외에도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등 미국과 한국,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통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faces more than anything else is a question of its own legitimacy. There are two Korean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국제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특사는 북한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주요 상대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시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났다며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present the main elements of a multi-track strategy aimed at solving the issue.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는 다자간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 단합된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같은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전직 고위관리들과 탈북자들,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적인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북한 정부가 원한다면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워싱턴 지역은 17일 폭설과 한파로 연방정부가 휴무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존엄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하루 종일 워싱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찬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 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북한 인권법을 한국에서 처음 발의했던 김 전 지사는 북한이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화해?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온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더불어 인권 문제를 이념적, 정치적으로 보는 한국 내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이 겉보기와 다르게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see and I sense that more danger and uncertainties of internal Pyongyang.
북한은 겉으로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그 이유로 정부의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 한국의 제한적인 대북 지원, 불법 활동 등 희은금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 정부,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파의 심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내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런 과정을 거쳐 통일이 무르익는다면 100명 정도 안 되는 북한 최고 수뇌부는 변화를 거부하겠지만 수만 명의 당 간부들은 한국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담은 기록 영화 상영과 함께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일단 언성 단련대에 나가게 되면 여자들만 이제 피검사를 해요. 임신했나 뭐 성병 왔나 이런 걸로 그렇게 검사하고 이제 임신한 사람들은 이제 다 유산시키는데 이제
북한 15호 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증광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 협회 대표는 수용소의 비참한 현실을 증언하며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거짓말 공세에 피해자들이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탈북자들이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고 검증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에 공식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신들이 우리를 검증하라. 우리가 직접 당신들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정 대표는 북한 정부가 증언 제의를 수용하면 당장 다음 달에 열릴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내 피해자들은 이미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그러나 최근 불거진 신동혁 씨 증언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며 진실만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맞설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한기홍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는 신 씨 논란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진실한 증언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건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어떤 건지 또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건 어떤 건지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야만이 어떤 저는 진정한 인권운동가로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어떤 시험에서 빨리 극복을 해서 어떤 하길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진실만이 가장 중요한 무기고 특히 저런 극단적인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상대할 때는 진실이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군사전문가인 조셉 버미데즈 씨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폐쇄설이 나돌던 15호 요독관리소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외관상의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22호 회룡관리소처럼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을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기고 농부와 노동자 등 일반인으로 교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에 적어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국의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로부터 행사의 성과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토론회가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그러니까 COI라고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COI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1주년 행사 기념을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UN의 이제 인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인권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사실 2003년부터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을 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시도를 해 왔는데 10년이 넘게 개선이 전혀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재작년 2013년 3월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이 COI를 창설을 하였고 1년간의 체계적인 광범위한 이 조사 끝에 아주 강도 높은 이 COI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된 게 작년 2월 17일입니다. 어제가 딱 1주년 되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네. 이 1년 그 생일이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대규모 회의를 갖게 된 거고 여기서 핵심은 3대에 걸친 이 3대라는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 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반인도 범죄는 Crimes Against Humanity인데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보리에 안보리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해서 이 책임자들을 가해자들을 처벌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그 유례없는 그 강력한 UN의 이게 뭐 인권 단체 뭐 이게 아니라 UN의 공신력 있는 그런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주년을 축하를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예,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이 북한 정부로서는 이런 유형의 모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데 이번에 그 매우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 이 강력 대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항의를 한 것은 맞고요.
네.
북한의 이제 UN 대표부를 통해서 마치 이 행사가 미국 정부가 주최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몇몇 북한 인권을 다루는 이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주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또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대거 그 회의 장소로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어떤 패턴 같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될 때마다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 좀 항의를 하고 또 뭐 취소를 요청을 하고
네.
이런 것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년 전에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이 권고안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의안 그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그 보고서가요. 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UN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이. 그러니까 UN 인권이사회에서도 결의안을 만들고 또 UN 총회에서도 결의안이 있는데 UN 총회에서의 결의안이 결국 이 COI 보고서의 권고안을 토대로 결의안을 채택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다 작년 12월이죠. 두 달 전 얘기인데 UN 안보리에서도 이 북한 인권이 그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 인권이 의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총회, 안보리 최고 대표 기관이 이제 북한 인권을 조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실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뭐 제가 이제 그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인권 대사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또 같이 어떤 그 노력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같이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결국은 이런 라디오 방송 또 풍선을 날려서 많은 이제 뭐 USB든 이런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커비 위원장, 그 COI 위원장이셨죠. 이분은 한국은 IT 강국인데 IT 강국으로서 북한의 이제 핸드폰도 늘고 이 또 PC, 그러니까 컴퓨터도 늘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런 핸드폰과 PC를 통해서 이 COI 보고서의 내용,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보가 최대한 빨리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한국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대사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혹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나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UN이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이제 국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각인이 되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물론이거니와 UN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계속 더욱 강하게 뛸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반드시 머지않은 훗날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저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훈 한국 인권 대사였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이 미 국무부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행사를 주최한 민간단체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면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불만을 제기한 행사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7일 개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입니다.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공식 요청을 국무부에 보냈지만 거부당했다는 게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주장입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행사 초청 여부는 국무부 소관이 아니라 주최 측인 CSIS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was a privately organized event by CSIS. It wasn't something that the State Department organized. So certainly they would be the ones to speak to it.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전화로 이루어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민간 행사와 관련해 북한 측이 국무부에 유일하게 요청할 사안은 외교관들의 여행 허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북한의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뉴욕 중심 지역에서 반경 40km 이상을 방문하려면 미 국무부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북한 외교관들이 여행 허가를 요청했는지 혹은 국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That would require permission from Washington. We don't speak to those as a matter of policy, but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이날 북한 대표부의 여행 허가 요청이나 국무부의 승인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민간 행사에 대해 더 밝힐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지났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선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란 건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독립정부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다만 이는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최근 한국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의 자유에 보다 강조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의 물리적 타격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한국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폭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큰 만큼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해 민간단체 대표들을 면담하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위험이 그동안 발생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그런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이 겉으론 대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삐라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만 3,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3,8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9,600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6만 8,200여 명, 사망자는 6만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사망자가 3,5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3,8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산가족 역시 82%가 70살 이상의 고령이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회장입니다.
우리가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19차례 했어요. 상봉할 때마다 한 번에 100명씩. 이렇게 해서 1,900명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상봉 신청한 12만 9천 명 중에서 1,900명이 만났다고 보면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60년, 70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아주 말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런 그 서울을 맞이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참 좋은 건데.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남북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남북 각각 100가족씩 이루어지는 현재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나아가 수시 상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지난 2011년 이산가족 1만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헤어진 가족과의 교류 방법으로 생사 확인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면 상봉 서신 교환 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한의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하면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인 현안으로 보는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한의 쌀과 비료를 지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해 12월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게 있으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이산가족 문제의 전제 조건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에 나오면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북한은 조속히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올해 미국인들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는 러시아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미국인들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로 러시아가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성인 8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를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18%로 1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3%를 넘지 못하면서 비교적 위험이 적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9%까지 뛰었고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최대 적국으로 꼽힌 겁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의 위험이 되는 적대국은 북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5%가 북한을 꼽았는데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줄곧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군사력 역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북한의 군사력을 심각하거나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최대 적국으로 꼽혔지만 올해는 러시아에 밀려 두 계단 낮은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여전히 80%가 넘었습니다. 미국의 적대국 4위와 5위는 이란과 이라크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중국의 부상과 이란 핵협상의 진전으로 미국인들이 과거보다 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전년 대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고 심을 씨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상당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모작 작물은 가을 추수 후 남은 빈 땅에 심는 작물로 10월과 11월에는 겨울밀과 보리, 이듬해 3월에는 감자를 심습니다. 이모작 작물은 북한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북한 1년 수확량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농업성의 공식 전망치를 인용해 올해 감자,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의 수확량을 30만 1000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18% 줄어든 규모입니다.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22% 줄어든 6만 톤, 감자 수확량은 17% 줄어든 24만 100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이런 추정치는 씨가 부족해 많이 심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에도 봄 가뭄으로 인해 이모작 작황이 저조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강수량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월 중순까지 눈과 비 등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특히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3월에 싹트는 겨울밀과 보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모작 작물 수확량에 지난 가을 쌀과 옥수수 수확량까지 합치면 2014에서 2015 양곡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하기 전의 기준으로 594만 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8만 톤입니다. 보고서는 이같이 북한의 수확량이 정체됐기 때문에 올해 식량 안보 상황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급성 영양 실조율은 지난 몇 년간 줄었지만 만성적인 영양 부족 현상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올해 설 연휴인 춘절을 맞아 연인원 28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마을 네발체베에서 철수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해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학자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네, 자 먼저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죠.
네, 중국도 다른 동북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음력 새해 설을 기념하는데요. 이 즈음에 긴 춘절 연휴를 보냅니다. 이 공식 공휴일은 오늘부터 24일까지 일주일이고요. 그런데 보통 2주일 정도를 쉬는데 워낙 또 국토가 넓고 이 연휴를 전후로 해서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위해서 이동하는 이 춘절 이동 기간이 4주 정도로 예상 봅니다. 올해도 연인원 약 28억 명이 이 기간 동안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8억 명이라면은 중국의 인구보다도 숫자가 많네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인구가 13억 5천만 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인원이니까요.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번 여행하는 것이 다 합친 숫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이동 수단을 찾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춘절 이동객들을 실어나를 기차표가 2억 장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차표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춘절 연휴에 고향에 가려고 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며칠이 걸려도 고향에 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오토바이가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도시 농민군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네. 자동차나 기차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많은 남부 광둥성에서는 이 농민 출신 농민군 60여만 명이 가족과 함께 오토바이로 귀성길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중국에서 이 중산층과 부유층이 늘었기 때문에 이 춘절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도 많다고요.
네. 중국 여행연구원 조사를 보면요. 올해 춘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가 2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춘절 기간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가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네.
동남아나 한국, 일본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 등 해외를 찾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지에 사는 중국인들도 춘절을 축하하는데요. 이거 워싱턴 DC의 중국인 거리죠.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중국인들이 많은 여러 도시에서 춘절 행사가 열립니다.
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중국이 긴 연휴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 공장들은 춘절 연휴 전에 훨씬 평소보다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미리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죠.
네.
또 공장들뿐만 아니라 수송업체들도 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품을 만들거나 중국산 상품을 들여가는 업체들도 며칠 전부터 미리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비상이 걸립니다. 한편 춘절을 맞아서 이동하는 건 중국인뿐만 아니고요.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 행렬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네, 춘절을 맞아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요. 이 해외 관광지들도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인 특수를 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한국이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 춘절 기간 동안 12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백화점과 면세점, 여행업계도 중국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을 찾는 이 춘절 기간의 특수를 누립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 기간 동안 중국 여행객 특수를 기대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춘절이 낀 2월 중국인 여행객들이 쓰는 돈이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런던에 있는 유명 백화점과 고급 상점들은 올해 중국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행세를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속보입니다. 휴전 후에도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계속됐던 이 데발체베에서 정부군이 철수를 했네요.
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음성 성명을 공개했는데요.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철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 병력이 데발체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현지 18일 오전까지 80% 정도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나머지 병력도 철수할 것이라면서 전선으로 가서 이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우크라이나 병력 철수 장면을 전하고 있네요.
네, 현지에서 촬영된 장면을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군 탱크, 장갑차 또 군 병력을 실은 차량 수십 대가 줄줄이 퇴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인근 정부군 지역인 아르테미프스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프랑스와 영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까지 참여한 4자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됐고요. 이 휴전협정이 지난 15일 0시를 기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이후에 동부 다른 지역에서는 교전이 잦아들었지만 유독 이 데발체베에서만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는데요.
네.
반군들은 데발체베가 자신들 영역으로 정부군 측에 무기를 버리고 물러나라고 요구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하지만 휴전협정에 따라 데발체베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군이 철수를 발표하면서 전투가 중단되고 휴전협정이 지정한 중화기 철수 그리고 비무장지대 철수 등 후속 조치가 실현이 될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엔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지난해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했다고요?
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지난해 아프간 폭력 사태로 민간인 사망자가 3,699명으로 전년도보다 25% 늘었고요.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다친 사람도 6,849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서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이 보고서는 어린이 사상자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는데요. 지난해의 폭력 사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어린이가 714명, 다친 어린이가 1760명이나 됐습니다.
네.
니컬러스 헤이섬 유엔 아프간 지원단 대표는 지난해 아프간에서 펼친 민간인 보호 노력이 실패했다면서 정부군과 반군 모두 민간인 보호 노력을 최우선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간인 사상자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네, 유엔이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하는데요.
네.
우선 민간인 밀집 지역에 박격포와 로켓, 수류탄 같은 폭발성 무기를 동원한 전투가 늘어났고요. 여기에다가 지난해 미군을 비롯한 국제연합군 병력이 철수하고 치안 업무가 아프간 군경에 넘어간 뒤에 치안이 불안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민간인 사상의 또 직접적인 원인은 지상 교전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은 IED라고 부르는 사제 폭발물 때문이었습니다.
네, 민간인 사상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밝히고 있나요?
네, 유엔은 아프간 민간인 사상자 가운데 72%가 탈레반 같은 반군에게 있고 네. 14%가 아프간 군경과 연합군 측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머지 10%는 어느 한쪽이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유엔의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의 정치학자들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링컨을 꼽았네요.
네, 지난 16일이 미국에서 대통령의 날이었죠. 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에서 유래된 공휴일인데요. 미국 정치학회에서 이번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혔습니다.
네, 또 어떤 대통령들이 상위권에 있나요?
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2위, 그리고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3위였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잘 아다시피 대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고요. 미국 안에서는 뉴딜 정책으로 미국이 불황에서 벗어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최악의 대통령으로 누가 뽑혔습니까?
예,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힌 링컨 대통령의 전임자죠.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뷰캐넌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고 결국 내전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네. 현역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 역대 44명 가운데 18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재임했던 대통령으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8위로 가장 높았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1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7위, 아들 부시 대통령은 35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래 한편 가장 과대평가된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답이 눈길을 끄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꼽혔습니다. 반대로 과소평가된 대통령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꼽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목적에 무인기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요?
네, 미국이 동맹국들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의 군사적 목적에 무장을 할 수 있는 무인기, 영어로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 드론 수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이런 무인기 수출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에 한해서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미 군사용 무인기를 통해서 알카에다 같은 테러 분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모든 무인기를 수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행거리,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300km, 그리고 무장량 500km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 무인기는 여전히 수출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은 무인기가 수출되는 셈이죠.
네, 무인기를 어느 나라에 수출할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결정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2주 전에 미국을 찾았을 때 이 당시에 이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 소탕에 쓰게 이 미국산 무인정찰기를 팔으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요르단 같은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이 1차적으로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과학 관련 소식인데요. 화성 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 회사가요. 화성 이주 후보 100명을 최종 선발했네요.
네. 마스원이라는 회사인데요. 마스원은 오는 2025년 최초의 화성 개척 임무를 띤 사람들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드디어 17일에 화성에서 살 사람 100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화성 개척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있던 얘기인데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니까 참 놀랍긴 한데요. 이번에 선발된 100명이 전부 화성에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100명 가운데 최종 24명이 다시 선발되는데요. 네. 모두 6개 조로 꾸려서 첫 번째 조 4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화성에 간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선발에서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 계획은 한번 화성에 가면 지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개척 역사의 한 주인공이 된다는 꿈을 품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100명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남녀 각각 50명씩인데요. 나이대는 19살에서 60살까지고 미주가 39명, 유럽이 31명, 아시아 16명, 아프리카 7명, 그리고 호주가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합숙에 들어가는데요. 심사를 거쳐서 최종 24명이 선발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24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18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습니다.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역시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개성 지역 오전에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원산 지역 역시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청진 지역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2에서 4m를 이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1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19일 워싱턴 뉴스광장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곧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전해드리고 틴틴클럽 ABC 민주주의 들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추석을 즈음해서 해왔는데 그동안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설에도 한번 뭐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서울 장터는 뭐 이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발전.
애청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에서 대화에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English Video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세계 뉴스 들으시고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렬한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